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교회 주보 주면이 허락되지 않아서 전체 20상 전체 내용을 실지 못하고 앞에 부분 해설한 부분은 네, 생략을 하고 오늘 해설할 부분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선물들을 보답하는 것은 그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비록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 단 하나의 일도 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하나의 선행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의 죄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그 선행들이 우리 구주의 죽음과 고난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확신도 없이 의심 중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빈약한 양심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성화와 선행 마지막 시간으로 이 부분을 해설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받을 자격이 전무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이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동기와 열정으로 힘써 선행을 행하는 것일 뿐 우리의 선행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다고 고백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행의 동기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선물들로 보답하는 것은 그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한 이후에 종이나 노예들처럼 주인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한 후에 주인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상을 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저에게 제가 노력한 것에 노동의 대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인이 시킨 모든 것을 다 해놓고도 주인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일컫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 이렇게 여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종. 주인이 시키는 것을 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인은 삼시세끼 다 챙겨 먹지만 노예는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먹을 수 없으니까 끼니를 굶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시킨 것을 다 해놓고도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수건을 들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이렇게 지켜서서 주인을 수발하는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충성되게 일해놓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의당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무익한 종처럼 여겨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모두 성실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저 밥이나 축내는 저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라는 겸비한 자기 인식의 필요성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만큼까지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꺼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무익한 종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꺼이 동의하고 그렇다고 수긍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건 뭐야? 뭐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교회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이런 예수를 뭐하러 믿고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듣기 좋은 얘기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목사님이 참 자기 자신을 겸손히 여기시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느낄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게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결단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의 전생애 속에서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다면 이토록 무능하고 의지가 박약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셨을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다가 아니라 나같이 무익한 존재가 있을까,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작은 자보다 저는 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자각 없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100% 우리의 의와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행한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를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으쌰으쌰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정당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들은 뭐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막 엄청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높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그런 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는 그렇게 행한 그 성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습니까? 당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대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행한 것이 맞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피곤한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를 뭐하러 열심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기를 높여주는 교회가 천지인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자각 없이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그로 인해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냐 말이야.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떠냐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안 알아주셔도 아이고 네가 그렇게 귀한 일 안 해주셔도 저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만분의 일이라도 제가 이렇게나마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가 행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되고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선행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를 감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은밀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대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선행을 기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 자녀들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합당치 않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만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언제나 족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과 봉사와 충성의 바탕은 절대로 우리를 드러내거나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주님이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려 그 멸시와 희롱과 고통을 온 몸으로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감당해 주신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람과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비록 선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벨직 신앙고백서가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절대로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악행을 덮고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을 행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이 죄를 그냥 없던 걸로 예? 이거 좀 퉁쳐주십시오 하나님 시쳇말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뇌물처럼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인정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부터 해서 알미니안들 그랬던 교회들이 여전히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행이 우리를 칭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형벌받기에 합당하다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습니다. 참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선행을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선과 악 사이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엄청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어제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 선이 주님이 날 부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제는 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했어도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선을 행하고 내일 악을 행하며 방금 선을 행하고도 돌아서서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늘 오염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참 아름다운 선행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인정받으려면요 계속 선만 행해야 돼요. 계속. 그런데 모든 날 모든 시간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으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의 선행을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의 죄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그 선행들이 우리 구주의 죽음과 고난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확신도 없이 의심 중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 것이며 우리의 빈약한 양심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기억으로 우리를 거절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제까지 100가지 선을 행해도 오늘 한 가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한 기억으로 너를 우리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다. 100가지 선을 행했으니까 이 하나의 악이 죄가 상쇄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이 동기와 목적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한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영혼에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의심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2문은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나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선행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이에 반해서 이 생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벨직,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이걸 세 일치신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모두 다 같은 교리를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전히 순수한 동기에서 순수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오직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한 것으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늘 흔들리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뭔가 경건을 잘 훈련하고 뭔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예?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다고 여겨지는데 때때로 유혹에 무너져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자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심각한 의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백서는 우리 구주의 죽음과 고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행위의 옳고 그름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구원의 어떤 근거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을 행할 때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악을, 죄악을 범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부터 우리의 죄의 오염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계속 죄와 더불어 싸우게 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지속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되면 더없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 일이 우리의 불순종과 무지와 우리 고집 때문에 점점점 멀어지면 더없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되어서 우리 안에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에 불균형이 일어난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기형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자가 성화의 열매와 증거를 보이지 않거나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다가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이 땅에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칭의를 통한 구원과 성화에는 이런 모순과 혼란이 점점 소멸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야기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원한 은혜의 빛을 바라보면서 성령에 붙들려서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참 평강과 확신과 소망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하게 참된 신자는 오늘도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우리의 굴레 속에서 성령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좀 더 당신께로 다가가도록 붙들어주시고 도우심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죄와 연약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없고 이 분주하고 피곤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른 길과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먼 교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기름이 없이는 차가 절도 아무리 좋은 차면 뭐하겠어요? 아무리 비싼 차면 뭐하겠어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1m도 갈 수 없어. 밀고는 갈 수 있겠죠. 자동차는 밀고 다니라고 있는 거예요. 타고 다니라고 있는 거지. 기름이 없으면 1m도 갈 수 없습니다. 기름이 없다면 멈춰 설 수밖에 없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성도가 성화의 진력함으로 성령에 힘입어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 증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약한 시대를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 기쁨이 다 증발되고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를 뭘 가지고 지탱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께 복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진력하면 우리 영혼은 급격히 힘을 얻을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선을 향하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지의 뒤에 숨어서 자기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거의 어떤 노력도 어떤 결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르겠어요. 그의 구원이 보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거의 무기력하고 어떤 소망도 기쁨도 확신도 없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삶이 그에게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성화에 진력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힘써 행해야 될 선행에 대해서 노력하되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의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받은 은혜를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방식이고 그 내용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정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디 이와 같은 믿음과 선행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